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인데 마치 예전에도 경험해 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 프랑스어입니다. 뭡니까? 데자뷰라 그러죠. 데자뷰. 아마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을 읽으시면서 데자뷰의 느낌, 적인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내용과 26장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2주 전에 우리 4.3.2.1 예배 때 다루었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큰 줄거리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도 무척이나 닮아 있어서 읽으면서 데자뷰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제가 너무 닮아 있어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4장과 26장의 내용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숨어있던 다윗의 행방을 보고받는 사울 1절, 24장 1절, 26장 1절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인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는 장면이 2절, 2절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얻습니다. 물론 장면은 약간 다릅니다. 24장에서는 동굴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갔다가 이제 그 안에 다윗이 있었죠. 이번에는 진영에서 사울이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다음에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권유를 합니다. 이것도 닮아 있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죽이기를 거부하는 장면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죽일 수 있었지만 살린 이후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도 동일하게 24장과 2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의 자유주의자 학자들은 이 본문이 사무엘상 저자의 실수다라고 표현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재활용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니죠. 히브리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4장, 26장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 데자뷰 같은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엄연히 다른 두 사건입니다. 성경은 24장과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유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훨씬 더 어렵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우리 앞에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큰 산처럼 버티고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담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동일한 그리고 유사한 큰지막한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오고 어느 정도 좀 해결했겠다 싶을 때, 한숨을 돌리고 싶을 때, 또 동일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정말 숨이 탁탁 막히죠.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나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는 사울과 같은 문제입니다. 다윗 앞에 떠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의 문제입니다. 이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추적해오고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24장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거든요. 사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네가 나보다 낫다 라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장면이 2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또다시 사울이 마음을 고쳐먹고 칼을 빼들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오늘 또 나타납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사울처럼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두 손을 놓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바뀔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지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반복에 지치지 말라. 반복에 지치지 말라. 동일한 문제, 반복되는 문제,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내 앞에 닥칠 때 우리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시험 속에서,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험, 비슷한 유형의 고난을 계속해서 받을 때 지치기 쉽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 인내를 한두 번 잘 마음에 기억하고 품는 차원이 아니라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모든 것이 준비된, 구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제 동료 목사님이 만화책 전집을 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무슨 그 나이에 만화책이냐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아 그러시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보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힘겹게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꼭 이거 읽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좀 빌려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가지고 왔는데 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9권 전집. 그 만화책이 미생입니다. 미생. 제가 한 이틀에 걸쳐서 미생을 다 읽었어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미생의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만화책 하나를 한 장면을 이제 스크랩을 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 야고보서 1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냐?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복되는 시험, 나의 약점을 찌르고 나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사흘과 같은 큰 어려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 때 우리는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지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교회 교육자들의 모토, 뭐 구호랄까요? 그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구호인데, 이메일을 쓰시거나 카톡을 하시거나 하면 맨 끝에 뭐 사랑하는 누구,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사용하시는 표현이 끝까지 충성입니다. 저희들도 닮아서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 주님께 한 번 충성하는 건 쉽습니다. 두세 번 충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치지 않고 충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한번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 사용한지 알아? 물으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뭐 주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좀 보인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장면이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물고기 좀 잡았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 정리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데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해서 만선의 축복을 경험을 하고 이제 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이 목사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 만약에 자기 같으면 한 새벽까지 그물을 던지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밤을 새 계속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에 아, 얘는 굉장히 무식한데 그냥 내가 하나 사명을 맡기고 일을 맡기면 그래서 끝까지는 충성하겠다 싶어서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에 지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비록 사울과 같은 나를 위협하는 일들과 고난이 계속해서 엄습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속되는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이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시는데 오늘 다윗도요 비슷한 사건인데 약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도 제가 도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도표 24장과 26장이 굉장히 유사한데 다윗의 반응이 약간 달라요. 처음에 24장에서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어요.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스파이를 보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을 찾으러 가는 능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사울이 홀로 동굴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울이 군인들과 같이 진영에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장군 아비셋 단둘이서 적진으로 적극적으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베어냈는데 심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물병과 창을 적극적으로 훔치고 그것을 근거로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이 대원칙은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24장과 26장 다윗의 자세가 달라요. 다윗은 이 반복해서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어려운 현실은 한순간에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너무 놀라지 않습니다. 다윗은 야, 또 사울 왔네. 또 날 잡으러 왔네.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도 못 참겠다 하고 사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연하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두 번째 원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라. 다윗이 이렇게 달라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복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더 많아서일까요? 체력이 좋아서일까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처럼 지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24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26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인데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25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주 예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립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주십니다. 아비가일이 소위 설교를 합니다. 다윗,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칼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친히 칼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입니다.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게 안에 보호되어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시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서 칼을 빼어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아비가일 고맙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발에게 갔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흘쯤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사무엘상 25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9절까지요. 시작.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열흘쯤 지나니까 나발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소름.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사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발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사울이 또 나를 잡으러 왔네. 자세가 달라졌어요. 24장과 달라요. 이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손대지 않을 것이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나발도 필부인 나발도 하나님이 심판 내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 물론 명목상의 왕이지만 그래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왕 내가 손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폐위시킬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힘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품은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간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주어진 반복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교 현장에서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을 할 때 비록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나에게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큐티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선교 다녀오고 이런 젊을 때의 훈련이 우리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20년 지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명동으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야, 너 웬일이냐? 아, 회사가 명동으로 위치를 옮겨서 새벽 예배를 우리 3일교회에서 드리게 됐어.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거죠.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쁘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애는 셋이고 근데 다 남자애고 막 집에 가면 막 전쟁터가 막 태권도복 다 세 명이 입고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40대 중반에 진짜 애매한 나이에 치열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을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대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가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 같이 청년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청년부 시절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지탱할 수 없을 거야.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없었다면 난 지금 분명히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고 분명히 쓰러졌을 거야.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은혜를 세이브해 두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을 저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약간 이상한 장면 못 봤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죽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살려주는, 그냥 큰 틀에서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요, 2절에 보시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금 임시 캠프를 차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다윗을 제대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자고 있습니다. 불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으로 유유히 잠입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소곤소곤 거리잖아요. 제가 죽일게요. 아니, 죽이지 마. 군시랑.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뽑고 뽑은 3,000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에 워커 이렇게 꾸겨서 신고 이렇게 개구리복 내어서 하는 그 예비군 아저씨들이 아니에요. UDT 공수부대 특전단.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이스라엘의 3,000명의 어벤져스를 다 뽑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딱 들리면 딱 봐요. 뭐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바람의 향기를 두 사람이 왔어.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잠입을 하는데 3,000명이 동시에 다 자고 있어요. 보초 다 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옆에서 내가 죽일게. 아주 아니면 못 들어. 바스리엠에서 나온 귀마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가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이 특이한 표현이 창세기에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와를 만드실 때 깊이 잠들게 하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상을 보여주실 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된 잠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아비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들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아마 잠입하면서 신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조심조심 가려고 하는데 다 자고 있어요. 막 코를 막 골면서 안 깨, 안 깨.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컨버세이션. 다윗이 혼자 분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침투를 잘하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서 다윗이 정말 요령 있게 행동해서 성공한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공한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내놓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면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은 사울 죽이나 안 죽이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신 분 아시죠? 운전면허 라이센스가 없으면 행동의 반경이 좁아집니다. 대중교통만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차 타고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 운전을 잘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이분을 태우고 대신 신방을 갔습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행동 반경이 좀 좁습니다. 근데 면허증을 딱 갖는 순간 영역이 넓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전히 손대지 않는 모습을 보신 다음에 합격이다. 합격. 그 다음에 그 진영을 빠져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잠들게 다 잠들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잠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하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던 다윗은 부하 아비새가 제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창으로 사울을 지금 찌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만류합니다. 단호하게 만류합니다. 지금 창이 어디 있습니까?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어요. 지금 사울 바로 옆에 사울의 창이 땅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쉽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 뽑아서 30cm 옆에 있는 사울의 머리를 찍으면 돼요. 좀 잔인하지만. 그러니까 딱 갖다 놓은 거잖아요. 숟가락만 딱 얹으면 돼요. 그리고 다윗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단호합니다. 손대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야. 단호해요. 단호해. 이 창은 어떤 창이냐. 사무엘상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창인데요. 제가 빨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피했어요. 이 창은 무슨 창이냐. 그 창이에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창. 한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 창이에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창. 그리고 이 창이 얼마나 무서운 창이냐. 사무엘상 20장 33절에 사울이 아들인 요나단에게 단창을 죽입니다.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요나단이 다윗 편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도 죽이려고 해요. 그 창이에요. 그 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2장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듣고 사울이 출동 준비를 합니다.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단창. 이 창 잡고 내가 다윗 죽일 거야. 다윗에게 이 사울의 창은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이 창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창이 사울 머리 옆에 있어요. 그럼 그거 뽑아서 죽여야죠. 내 원수가 누워 있는데. 그런데 멈춰라 그래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다 잠들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발도 죽이셨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사울의 문제 그냥 내가 해결해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이것도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왜?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근데 이 말대로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마주치게 하지 않아요. 테스트에 통과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혹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고난과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계십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내일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